안녕하세요. 우리가 막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스마트폰 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알람 끄기 미섭게 막 스마트폰 화면을 쓸어 올리잖아요. 밤사이에 쏟아진 수백 개의 알림이나 뉴스 헤드라인, 뭐 소셜미디어 업데이트 같은 걸 확인하는 거죠.
아, 그렇죠. 눈 뜨자마자 뇌를 그냥 정보의 홍수 속으로 밀어넣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되게 역설적인 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쉴새 없이 소비하는데도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정작 그내 삶을 지탱해줄 단단한 의미를 찾는 건 오히려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요, 그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 삶의 진짜 닻이 되어줄 단 하나의 설교 말씀을 아주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특히 오늘 시간은 사랑하는 김 장로님, 그리고 유 장로님 가족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특별히 맞춤형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을 본문으로 한 이규현 목사님의 부활을 입고 일상을 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설교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같이 풀어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주제를 오늘 아침에 그냥 스크롤하면서 지나친 수많은 정보 중 하나로 취급할 건가? 아니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가족 여러분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같이 대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돌파한 실존적인 사건으로 딱 제시가 되거든요. 정보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이 진리는 우리를 근원적인 공포에서 해방시킨다는 걸 제대로 짚어줍니다.
와, 진짜 진리라면 그게 그냥 심리적인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인터넷 찌라시랑 법정 증언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죠. 급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이 설교 말씀을 보면요. 사복음서가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아, 그게요. 사실 역사학이나 법의학에서 볼때 증언의 신빙성을 가르는 아주 핵심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네 명의 증인이 법정에 와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럼 보통 입 맞췄다고 의심하지 않나요?
빙고. 수사관으로 무조건 사전 모의를 의심합니다. 오히려 가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하, 너무 똑같으면 가짜다.
네. 반대로 각자의 성향이나 직업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각도로 묘사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핵심 팩트가 일치한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차 검증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와, 그렇구나. 제가 설교 말씀 분석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의 차이였어요. 마태복음은 막 사람들의 극도의 무서움, 그리고 곧 이어 밀려오는 큰 기쁨 같은 그 날것의 감정에 집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간 본능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마가복음은 엄청 건조하게 그냥 감정은 다 빼고 빈무덤이라는 물리적인 팩트 그 자체에만 딱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접근 방식을 더해보면 이 사건이 훨씬 더 입체적이 됩니다.
오, 그두 개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인격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가가서 대화도 하시고 또 결정적으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같이 밥을 먹었다고요?
네, 이게 당시 1세기 지중해 철학을 알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 때문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100% 유령이나 환영이라고 믿었어요.
아,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건 유령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몸을 가진 실체였다는 걸못 박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제자, 도마한테 집중해요. 요즘 현대인들처럼 의심 많은 도마한테 직접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면서 이성적인 확신을 주잖아요.
와, 1세기 사람들도 그냥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네 가지 앵글, 즉, 감정, 물증, 물리적 동행, 그리고 이성적 확신까지 싹다 결합되면서 부활이 그냥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 떨어진 팩트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진짜 완벽한 교차 검증이네요. 그럼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라는 게 성립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겠죠?
네네. 이 사건이 인류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결과를 가져왔냐는 거죠. 설교 말씀에서 구약의 전도서를 끌어오는 맥락이 진짜 탁월했는데요. 아담 이후로 세상 모든 건 썩고 사라지잖아요. 죽음은 무조건 100% 예측 가능한 결말이었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뻔한 법칙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야말로 그 뻔한 인류 역사에 등장한 진정으로 유일한 새로운 것, 진짜 완전한 뉴페이스네요.
와, 아주 예리하신 통찰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엄청난 구절을 짚어주는 거거든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킨다. 이 표현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원래 생태계든 역사든 죽음이 항상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생명을 다 집어삼키는 블랙홀 같은 거.
맞아요. 생명은 늘 죽음 앞에서 패배자였죠.
근데 그 주어랑 목적어가 완전히 뒤집혀버렸네요. 생명이 오히려 죽음을 집어삼켰다. 사냥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죽음 앞에서 위로해주는 뭐 좋은 곳 갔을 거야 라고 달래주는 그런 나약한 종교가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린 완벽한 승리의 종교라는 걸 이 설교 말씀이 확 찍어주는 겁니다.
야, 사망을 사망시켰다. 이 철학적 쾌감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짜릿하죠.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얼마든지요.
죽음이 패배했다는 이 우주적인 승리가 사실이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나 싶거든요. 요즘 시대상을 보면 결혼식도 스몰 웨딩으로 하고 혼밥이나 혼술, 뭐 개인주의가 트렌드잖아요. 조용하게.
네네, 소확행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왜 설교 말씀에서는 이 기쁨을 굳이 밖으로 끌어내서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누려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요?
그건 아주 심리학적으로도 명쾌하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의 스케일이 그 표현 방식을 결정하거든요.
아, 스케일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5만 원을 주었다. 그럼 뭐 혼자 씩 웃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말겠죠.
당연하죠. 굳이 동네방네 소문 안 내죠.
근데 만약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기적적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럼 집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을까요?
아우, 말도 안 되죠. 막 뛰쳐나가서 모르는 사람하고도 어깨동무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부활은 개인의 윤리적인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인류 전체, 우주 전체가 죽음에서 해방된 최대의 승리 사건이거든요. 사건의 스케일 자체가 혼자 담아두기엔 턱없이 큰 거죠.
아,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느꼈던 감정을 그냥 다행이다가 아니라 큰 기쁨이라고 기록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도 맨날 같이 모여서 떡대고 잔치를 벌였던 거고요. 혼자 알기엔 너무 거대한 승리니까 이웃이랑 형제자매랑 부둥켜 안고 나눠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야, 이해가 확 되네요. 그 기쁨을 설명하면서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벚꽃 비유. 와, 저 그거 보고 진짜 무릎을 쳤잖아요.
아, 그 부분 참 시각적으로 훌륭했죠.
네. 봄날의 화려한 벚꽃 축제 너무 예쁘지만 꽃 지고 나면 바닥에 시커멓게 눌어붙고 끝나는 그 허무함.
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딱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성취도 결국 끝이 난다는 소멸의 법칙을 우리 무의식이 알거든요. 그래서 100% 온전히 못 즐기고 항상 방어벽을 치게 되죠.
아, 곧 끝나겠지 하면서요.
그렇죠. 근데 설교 말씀은 이 유한한 벚꽃을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그 할렐루야 코러스랑 극적으로 대비를 시킵니다.
아, 그 마지막 가사. 영원히 forever and ever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찰나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의 대비 너무 멋진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승리라는 게 논리적으로 딱 세워졌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좋습니다. 현실 적용이 중요하죠.
네, 머리로는 아, 우주적 승리다, 영원하다, 알겠어요. 근데 당장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꽉 막힌 만원 지하철 타고 출근해야 하고 물가 오르는 거 걱정해야 하고 이런 팍팍한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일상은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아예 4,5세계의 생명보험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나중은 안심이고 당장 오늘 현실은 나 혼자 어떻게든 각자 도색으로 버텨야지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현실과 신앙을 쫙 분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설교 말씀은 이런 이원론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부활은 죽은 뒤의 보험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의 일상을 맹렬하게 굴러가게 하는 다이나믹한 엔진이라는 거예요.
엔진이요? 와, 보험이 아니라 엔진. 그럼 이게 도대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두려움들 있잖아요. 뭐 돈 떨어질까 봐 걱정, 병 걸릴까 봐 불안. 이런 심리 밑바닥을 쭉 파고 들어가면 결국 뭐가 있을까요?
결국 다 죽기 싫어서 생존이 위협받을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결국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일상의 모든 불안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뻗어나온 잔가지들에 불과한 거거든요.
아하, 제가 그 설명을 들으니까 퍼즐이 탁 맞춰지네요. 일상에서 느끼는 그 자잘한 불안들의 메인 전원이 죽음의 공포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메인 전원을 툭 끊어버렸다는 논리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메인 서버가 다운된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메인 서버가 다운됐으니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뭐 돈 걱정, 사람 걱정 같은 쪼무레기 두려움들도 우리를 쥐고 흔들 동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원적 위협이 해체됐으니까 역설적으로 오늘 하루를 가장 자유롭고 치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시편 90편하고 사도행전 20장을 연결하는 것도 다 이 맥락입니다.
아, 시편 90편이면 막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 같다고 탄식하는 그 내용이죠?
네.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진짜 그냥 벚꽃처럼 스쳐가는 그림자고 허무주의죠.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니까요.
근데 부활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딱 장착되면 인생이 짧아서 허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짧은 시간을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써야겠다는 선명한 목적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전 24절에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세상 기준으론 완전히 미친 고백이죠.
사실 부활의 실체로 못 봤으면 어떻게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있다고 하겠어요?
맞아요.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봐버렸으니까 세상의 평가나 육신적 안위 같은 잔가지들이 더 이상 발목을 못 잡는 겁니다.
와, 진짜 그렇겠네요.
그래서 부활에 진짜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함부로 허비하지도 않고 일상의 작은 고난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장 역동적으로 추동하는 원동력이라는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됐군요.
네. 현대를 사는 우리가 가끔 막 인공지능이나 첨단 의학이 모든 걸 구원해 줄 것 같은 환상에 빠지잖아요.
네. 과학기술이 워낙 눈부시게 발달하니까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고도화되어도 결국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죽음 앞에서는 여전히 무기력한 게 팩트거든요.
그렇죠. 세포 노화를 조금 늦추는 정도지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를 폐기하는 건 오직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우울하고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건 얄팍한 위로가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부활의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나 완벽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우주적 승리의 복음이 인류의 진정한 해답이죠.
네, 사랑하는 김장로님 그리고 유장로님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나눈 이 설교 말씀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지적 호기심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진리는 지식으로 머물 때보다 치열한 일상 속에 체화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니까요.
맞아요. 사망이 통째로 삼켜지고 완벽한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이 진리가 소망을 잃은 누군가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호흡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일상과 직장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이 기쁜 말씀의 원리들이 가족 여러분의 흔들리는 일상에 아주 굳건한 닻이 되어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뜻깊은 시간을 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열어줄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철학적 질문이군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비 오면 흩어져 버릴 벚꽃 같은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사망마저 완벽하게 삼켜버린 그 영원한 승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100% 확신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야, 진짜 그렇게 눈을 뜬다면 온몸에 전율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우리 어깨를 짓누를 거라고 예상했던 그 팍팍한 인간관계, 재정적 압박,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과연 얼마나 작고 하찮은 쪼무레기 같은 크기로 다가오게 될까요?
아마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두려울 게 없겠죠.
네. 죽음을 이기니 통쾌한 부활의 상상력이 가족 여러분의 내일과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승리로 이끌어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매일매일 승리하는 역동적인 일상 누리시길 바랍니다.